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한 군수과학자 103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의 군사 칭호를 올려주는 명령 제008호를 하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현역 군인으로 연구 분야에 복무하면서 최근 북한이 잇따라 시험한 발사체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가장 높은 계급으로 진급한 인물은 전일호 상장과 김용환 소장입니다. 전일호 상장은 지난 2017년 화성 14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 시찰 수행 명단에 포함됐고 지난 10일 함흥 단거리 발사체 발사 현장에도 김 위원장 곁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대좌 12명, 상좌 32명, 중좌 29명 등이 이번 승진 인사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위해 영내 동맹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오늘 전화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실제 미사일의 배치와 운용의 여부는 해당 국가 지도자의 주권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톰슨 차관은 미사일 배치를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절차에서 내릴 결정을 동맹국들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지상발사 미사일을 금지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공식 파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앞서 INF를 위반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서 러시아 정부도 조약의 종료를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가능하면 수개월 내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 호주와 일본, 한국 등 영내 동맹국들을 차례로 방문했으나 중거리 미사일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당 국가 정부들이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아시아에 배치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잇따라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합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주택바우처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영주권이나 비자를 내주지 않는 기준을 강화해 어제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36개월 기간의 공공지원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과 비자 발급이 불허됩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은 개별 사안으로 취급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1개월 동안 받았으면 2개월 수혜 기간으로 산정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민당국은 이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켄 쿠치넬리 미 이민국장 직무대행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규정 변경은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제도가 미국에 오거나 미국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의 자립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은 수백만 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일각에서는 새 규정의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트위터에 초단위 시계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시간이 가고 있다.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가 만료돼가고 거셈 술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의 여행금지도 끝나간다고 적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국무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세계 선두 테러주 의원국가라고 지적하고 그들의 해로운 행동과 테러분자 대리인들에 대한 지원은 40여 년에 걸쳐 억제되지 않고 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 점거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던 홍콩 국제공항이 오늘까지 이틀째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항 당국은 오늘 오전 출발편 탑승 수속과 도착편 착륙을 재개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모든 출발편을 취소하는 등 정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현장과 인터넷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항공기 운항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히고 모든 이용객들이 가능한 홍콩 국제공항을 빨리 떠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 무기 체계를 완성한 과학자 100여 명을 승진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북한의 최근 1년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사일 위협 관리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송환한 한국전쟁 미군 유해 55상자 중 미국인 11구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북부지방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25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한 과학자 103명에 대한 군사 칭호 상향을 명령했습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북 실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력한 새 무기체계를 연속적으로 개발 완성하는 위훈을 세운 과학자 103명에 대한 군사 칭호를 한 등급 올리란 명령을 하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인사의 핵심은 국방과학원 당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전일호란 인물입니다. 이번에 상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올해 들어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이뤄진 신형 무기체계 공개 현장의 대부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앞서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 시험 발사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무기 개발 현장 시찰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 김용환에게 소장의 군사 칭호를 수여했으며 상좌 32명, 중좌 29명 등 상당수가 승진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칭호 부여 소식을 전하면서 승진자 명단까지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는 한국보다 군사력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과 함께 국방력 강화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임재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김정은 시대 때는 확실히 군사 기술 관련된 엘리트들에 대한 대우가 확실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경제 핵 병진 노선에 의해서 이제 핵 미사일 관련되는 기술에 이제 자원이 이제 투입되면서 핵 국가로 가겠다는 그런 전략 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단거리 미사일도 이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다 핵탄두를 실어낼 수 있는 무기체계가 완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임 교수는 단거리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한국뿐 아니라 주한미군도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최근 미한연합연습을 구실로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동체가 미국의 에이테킴스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판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연구소 정영태 소장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미북 실무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주한미군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는 해석으로 뜻대로 안 될 경우 결국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 소장은 분석했습니다.
협상을 통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일단 공을 던져놓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실무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꼭 여기에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중거리로 간다는 거지. 중거리 미사일 그것도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9월 10월이 있다 보면 됩니다. 자기들 뜻대로 또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장거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대미 위협 카드를 던지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이번에 단거리 각종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 소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지휘소 연습 이후 미북 간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은 높게 점쳐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실무 협상 재개 의사를 전한 만큼 재개될 거란 겁니다. 다만 관건은 협상 재개 자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이루어지냐 하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입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는 될 거긴 해도 성과를 기약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밝혀온 입장에 따르면 미국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돼 있죠. 미국이 자세 전환을 할 것 같은 정황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입장을 가지고 비건이 실무 협상에 나간다고 치면 북한도 바뀐 게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또 반발할 것이고 1라운드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위 전 대사는 비핵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초반의 진전과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발사체를 새로운 무기 체계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사일 개발을 모두 고체형 연료 기반으로 전환해 선제 기습 타격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새롭게 개발된 무기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혀 다르다고 결론짓기에는 증거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VOA에 단순히 외형만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결론짓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체 연료 미사일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 계열의 파생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it's probably in the same family as the KN-23 sort of Iskander-ish missile.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고체 연료 모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 시점에서 어떤 점이 KN-23과 다른지 분명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최근 선보인 신형 방사포와 이스칸데르 계열 미사일 모두 발사 속도와 전개가 빠른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제 기습이 용이한 형태로 무기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natural development in their program in the sense that for military use, solid propellant missiles are easier to deploy operational.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펙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에 공개된 고도와 사거리만으로 오히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유사하다며 현재 나온 정보만으로 새로운 무기로 결론 짓기는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range that we saw looked to me like the same kind of range that Iskander would have, right?
신형 무기로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험의 연장선인지 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기인지 북한 매체의 설명이 모호한 만큼 일부 매체가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People may be misinterpreting the North Korean statement. The statement may have been referring to a missile that's new this summer, which it is, right? The Iskander is new. They just started testing it.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사일 사거리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무기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공개한 사진만으로 실제 발사한 무기와 동일한지 결론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his stage, unless we get into the detailed data on trajectories and performance and that sort of thing, that we're not going to see in the open literature.
베넷 선임 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선보인 무기 체계가 모두 발사 속도가 빠른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미한 연합군의 선제 거점 타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want to be able to roll out a launcher, fire it immediately, and not give the U.S. and South Korea an opportunity to attack the launchers and destroy them before they can launch their missile.
다만 다양한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신형 발사대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가 향후 실전 배치 위협 정도를 판단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베넷 박사는 밝혔습니다.
The key is going to be, do they also have sufficient launchers to disperse all of the missiles simultaneously, or do they still have 6 or 8 or 10 missiles per launcher, such that a bunch of them are sitting underground somewhere and could be attacked?
북한의 주력인 액체 연료 기반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10기당 한 대의 발사대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체형 연료 미사일로 전력을 대체하려 해도 전용 발사대의 증산 없이는 선제 타격에 취약한 건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인 이언 윌리엄스 연구원도 VOA에 북한이 8월 공개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다르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북한이 최근 2주 사이 5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미사일 위협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이날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북한은 비핵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 안보에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과 그들의 조력자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법안 리드 액트를 상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드 액트는 가드너 의원이 지난 6월 말 동아태소의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언과 함께 상정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으로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가 핵심 내용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핵 프로그램을 속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김 씨 일가의 각본은 북한을 계속해서 세계적 왕따로 만들 뿐이라는 점을 북한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인 테드리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우 의원은 1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어떤 것도 제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북한의 핵 연료를 늘렸고 미 정보당국 평가에 따르면 12기 이상의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미소 짓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당장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에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 동맹 균열과 추가 연합훈련 축소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 외무성 국장의 최근 한국 비난 발언은 미한 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시작된 11일 훈련을 당장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2일 VOA에 미한 동맹 균열은 북한의 국익에 부합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을 분열시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훈련이 불필요하고 비싸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압박해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향후 훈련을 취소 또는 제한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미한 동맹의 궁극적인 균열이라는 목표를 이뤄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향후 남북경제협력이나 한국의 투자와 교류를 끌어내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약자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is kind of doing what Trump is doing. Trump is trying not to attack.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호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한 동맹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등을 문제 삼는 것도 단기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미한 연합훈련은 취소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ns are leaning further forward in suggesting that they're real target in terms of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으며 북한의 담화들은 한국과 과거 어떤 합의를 맺었던지 간에 미국의 협상 상대는 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은 한국과 관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인데 한국의 미한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미한동맹 균열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균열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Kim is doing is driving not only driving a wedge between allies, but driving a wedge between Trump and his own administration.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놀아나고 있다며 북한이 결국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지만 비핵화의 진전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혹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터무니없고 비싸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표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열린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도 미한 연합훈련이 매우 도발적이라며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So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we're negotiating a very comprehensive, complete deal, I think it's inappropriate to be having war games.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환경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운영을 위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An opportunity to work closely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and to learn about the war plans.
미한 연합훈련은 상대국인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계획과 군사 운영 개념 등을 배우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비용이 비싸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is is not an expensive activity. In fact, it may be the most cost-efficient.
지금의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며 미군을 한국으로 보내 숙달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한 동맹의 중심축이 바로 연합훈련이라며 이를 위한 훈련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Really, the training is the linchpin of the alliance, and so all militaries must tra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militaries.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에 대해 혹평하는 건 이를 오직 돈으로만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You know, he is focused on transactional on the monetary aspect and not on the shared values.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통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익, 전략보다는 금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a negative, and I think we already see the North Korean Propaganda and Education Department and the KCNA use his own comments.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이 자칫 북한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his language is quite regrettable, and it can't possibly be a positive. Influence in any kind of diplomacy.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데 결국 이는 북한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어떠한 외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오웰런 선임연구원은 또 지금의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단호하고 강해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송환한 한국전쟁 미군 유해 55 상자 중 미국인 11구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몇 주 안에 추가로 20구 이상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북한으로부터 반환된 미군 유해 55상자 중 미국인 11구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밝혔습니다. 케네스 오프만 DPAA 대변인은 9일 미군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DPAA가 지난 5월까지 총 6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힌 이후 추가로 5구의 신원을 확인한 것입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또 몇 주 안에 20구 이상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공식 통보한 후 이름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송환받은 유해 보존 상태가 대부분 좋지 않아 신원 확인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두 명은 물적 증거와 키가 큰 흑인 병사였다는 점 때문에 확인이 빨리 이뤄졌지만 나머지 유해의 유전자 샘플들은 델러웨어주 도보의 미군 유전자 감식 실험실로 보내 법의학적 검사에 의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디애나주 버넌 출신의 찰스 맥대니얼 육군 상사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윌리엄 존스 육군 일병은 지난해 9월 신원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앞서 DPAA의 존 보드 감식 소장은 송환된 55개 유해 상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완료됐다며 총 250여 명의 유해가 담겼고 그 가운데 80여 명은 한국군 병사로 추정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했으며 이후 지난해 8월 1일 유해 55상자가 미국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추가 유해 발굴 작업의 재개를 위한 노력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실종 미군은 7,8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5,000여 명이 북한 지역에서 실종됐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35개 고위급 대표단을 해외에 파견해 1998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은 모두 54곳으로 한국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와 동서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웹사이트 세계 속 북한이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해외 방문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관영 매체들과 국제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북한이 1998년 이후 70개 이상의 나라에 368개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51회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31회, 이어 쿠바와 라오스,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해는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던 지난해로 총 35개 대표단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해외를 방문한 북한 고위관리는 리용호 외무상으로 14회에 걸쳐 11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중국 3번을 포함해 싱가포르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엔 지난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린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단장 자격으로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포함해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베트남 등 5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연쇄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은 10회에 그쳐 과거 북핵 프로그램 위기가 고조됐던 2003년의 6회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북한이 대표단을 가장 적게 보낸 해는 대량 아사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말기인 1999년이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방문 목적은 당과 정부 간의 정치 경제 교류, 다자회담, 올림픽과 지도자 취임식 참가 등이었습니다. 전미 북한위원회와 동서센터의 웹사이트는 북한이 161개국과 수교하고 있고 평양에 24개 외국 대사관, 함경북도 청진에 러시아와 중국 영사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54개 나라에 대사관 혹은 영사관이 있고 한국은 수교국 190개 나라 가운데 대사관 115곳과 영사관 46곳 등 166개 외교 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정부는 외교적인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공개한 2009 세계 자유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전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지 않는 모호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났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외교적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열린 미국, 한국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방송 보도들은 주도 면밀하게 편집됐고 신속하게 방송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오랜 적들과 너무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선발된 외국의 언론사들이 주요 정치 행사와 명절을 취재하기 위해 종종 북한으로 초청되지만 북한 당국이 이들 언론사들의 방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견이나 반대는 금지되고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와 다른 잔악행위가 자행되는 정치범 수용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금시설들의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 억류 문제와 관련해 북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들에 대한 구금은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지난해 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간첩과 적대행위 혐의로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들을 석방했지만 아직도 한국인 6명이 구금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정부가 국제적 반대를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계속 강제 송환해 고문과 수감,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와 관련해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받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자유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73년부터 계속 세계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여권 영향력이 지난 2006년 이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39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여권의 영향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여권 지표를 발표하는 영국 헨리앤 파트너스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39개국으로 전 세계 공동 10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 대상 199개 나라 가운데 북한보다 여권 파워가 센 나라는 184개 나라, 약한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여권 파워는 지난 2006년 78위를 기록한 뒤 가장 낮은 것으로 핵미사일 개발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161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지만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은 24개국에 불과합니다. 또 요르단이 지난해 2월 북한과 외교 관계 단절을 공식 발표했고 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도 외교 관계를 끊는 등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캐나다의 금융업체인 아톤 캐피탈이 올해 발표한 2019 여권지수에서도 여권 영향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북한보다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적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등 9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국민이 비자 없이 혹은 휴지 도착 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은 에리트리아와 감비아 등 대부분 아프리카 빈곤국들과 벨라루스, 팔레스타인, 하이티 등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관계자들은 과거 BOA에 북한 정권이 주민의 해외여행 등 이동의 자유를 탄압해 해외여행객이 적은 것도 여권 파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헨리앤 파트너스의 여권 지표에서 여권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로 총 189개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87개 나라로 세계 공동 2위, 미국은 183개 나라로 공동 6위에 올랐고 중국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70개국으로 공동 74위를 차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대학원생과 전문직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북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행사를 통해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북한 관련 이슈를 깊이 있게 토론합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가 12일 북한 알아가기란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북한이 지난 2주 새 10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틀 일정으로 열린 겁니다. 전미북한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이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문제 등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키스루스 NCNK 사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대학원생과 전문직 종사자 등 12명이 참가자로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NCNK는 지난 4월부터 미국 내외에서 북한 문제에 관심이 크거나 관련 연구를 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그중에서 참가자를 뽑았습니다. 특히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북한 정책이 어떻게 이반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워싱턴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의 지원을 독려했다고 NCNK는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12일과 13일 이틀간 워싱턴 지역의 전문가들과 북한 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입니다. 이들은 또 국방부와 의회를 방문해 북한 관련 업무를 하는 당국자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NCNK 측은 이번 워크숍이 북한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토론에 그치지 않고 직업으로서 북한과 관련한 분석가나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문성과 분석력을 갖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향도 소개할 것이라고 NCNK 측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알아가기 워크숍은 NCNK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행사로 올해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NCNK는 내년에도 같은 주제로 워크숍을 이어가 연례 행사로 자리 잡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규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큰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홍콩 시위대가 공항으로 또다시 집결하면서 홍콩 국제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또 러시아 당국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미사일 엔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12일 새로운 이민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이 새 규정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미국 이민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홍콩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공항으로 또다시 몰려들었군요.
예,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13일 공항으로 또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낮 잠시 해산하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공항으로 집결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홍콩 국제공항이 또다시 마비됐겠네요.
예, 지난 9일부터 시위대가 공항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일에는 이 시위대의 규모가 5천여 명에 달하면서 한때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시위대가 물러가서 13일 오전에 잠시 재개됐지만 이 반나절 만에 시위대가 다시 공항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수백 명의 홍콩 시민들은 이 시위대의 상징인 검은 옷을 입고 홍콩 국제공항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이용객이 많기로 유명한 공항의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홍콩은요, 이 아시아의 진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인데요. 이 홍콩 국제공항에서는 하루 평균 1,100여 편의 항공기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로 그러나 적어도 3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는 홍콩의 관문인 공항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홍콩의 실태를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곳이 공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시위가 계속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일반 시민도 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이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당초 시위가 촉발된 건 홍콩 당국이 추진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중국 성향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끄는 홍콩 정부는요,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요. 홍콩 입법회가 지난 6월에 이 개정안을 심의하려고 하자 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입법회 건물을 에워싸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요. 결국 홍콩 당국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시위대는 목표인 법안 저지에는 성공했지만 홍콩의 민주화, 캐리람 행정장관의 퇴진, 또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11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캐리람 행정장관은 현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를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 시위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중국은 홍콩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중국 국무원의 홍콩 마카오 판공실은 공항 점거는 테러 행위라면서 폭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홍콩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인민해방군을 배치할 수도 있다면서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는 중국의 내정 문제로 어떠한 국가나 조직, 개인이든 관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지난 1984년 영국과 중국이 맺은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중국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중국이 당시 홍콩 반환협정을 체결하면서 향후 50년간 기존의 사회, 경제적 체제를 인정하는 일국 양제, 즉 한나라 두 체제의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개입이 부쩍 늘고 있다는 우려가 홍콩 시민사회에서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홍콩과 인연이 깊은 영국의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이 지난달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중국이 일국양제를 규정한 홍콩 반환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도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정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홍콩 사람들을 신중하고 정중하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는데요. 예, 캐나다 정상이 홍콩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미사일 엔진 폭발 사건으로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확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처음으로 러시아 북부 아르한겔스크주 군사훈련장에서 지난주 발생한 신형 미사일 엔진 폭발 사고로 방사능 수준이 최대 16배 증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13일 기상환경감시청의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러시아 연방정부기관이 미사일 엔진 폭발 사고에 따른 방사능 수준 증가를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러시아 기상환경감시청의 보고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한겔스크주 세베로드빈스크 지역의 방사능 감시센터 8곳 가운데 6곳에서 감마선이 평소에 4배에서 16배까지 증대된 게 포착됐습니다. 보고서는 6개 센터의 방사능 수준이 사고 당일인 8일 낮 12시 30분경 시간당 1.78 마이크로시버트까지 올라갔다가 오후 2시 30분에는 시간당 0.13 마이크로시버트로 내려와서 서서히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방사능 수준이 20배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는 방사능 수준이 평소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러시아 국방부가 사고 직후에 대기 중으로 유출된 유해 화학물질은 없고 방사능 수준도 정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기상환경청 환경감시청의 발표가 나오면서 러시아 국방부가 앞서 방사성 물질 유출을 은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게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이 주관한 미사일 엔진 시험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원자력 공사인 로사톰은요, 지난 10일에 동위원소 동력원을 장착한 미사일 엔진 시험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폭발로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망자들은 러시아 실험 물리연구소 소속 과학자들로 알려졌습니다. 이 러시아 정부가 12일 이들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부여하고 이틀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신형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인 SSC-X 그리고 구 스카이포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뉴욕타임스는 12일 미 정보당국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SSC-X 구 스카이포는 미국이 1987년에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의 위반 사례로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12일 중요한 이민 규정을 발표했군요.
네, 켄 쿠치넬리 연방이민국 국장대행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골자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민 신분을 바꾸려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새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민 신분을 바꾼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네, 이 비자, 그러니까 입국 사증을 받거나 변경하는 것, 또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련 규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네, 미국 연방이민법은 이미 미국 사회에 공적 부담을 주는 사람이 비자나 영주권 취득같이 이민 신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 부담이 뭔지 또 얼마나 복지 혜택을 받아야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새 규정이 말하는 공적 부담이라면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을 말합니다. 가령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케이드나 주택보조 그리고 식료품 구입권 푸드스탬프 등이 있는데요. 이 새 규정은 지난 3년간 1년 이상 이런 복지 혜택을 하나 이상 받은 것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합니다. 또 한 달 동안 서로 다른 두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두 달 동안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규정을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 대행은 기자회견에서요.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한 가치,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살려는 사람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권장하려고 새 규정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사람은 미국에 오지 말라는 것 같은데 새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이미 이민 신분을 바꾼 사람들은 또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그리고 인신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또 예외입니다. 또 가족 배경 이민 신청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배경 이민이라면은 미국 시민이 외국에 있는 자기 가족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 제도도 손보겠다고 공언을 해왔는데 새 규정도 합법 이민 제도 개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이민을 기존 가족 이민 체제에서 능력 위주 체제로 바꾸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제도를 선보려면 연방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잘 되고 있지 않은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견해가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의회가 만드는 법이 아닌 행정부 규정을 바꿔서 합법 이민체제를 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연방 이민국 관리들은 매년 이민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약 40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몇 명이나 이민 신분 변경 신청이 거부될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일부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 새 규정으로 영주권 허용 건수가 절반으로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해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영주권은 몇 개나 됩니까?
네, 지난 2018년에 연방 이민국이 약 64만 건 이상을 승인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이 기간 외국에 있는 신청자들에게 이민 비자 약 53만 건을 발부했습니다.
이 새 규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할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예상되는 일인데요. 이민 옹호단체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처라는 건데요. 또 몇몇 단체는 이 새 규정이 새로운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도 적고 취약한 사람이 많은데 이 새 규정으로 이들의 미국 이민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규정이 아프리카 흑인이나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몇몇 보건단체는 이 새 규정이 미국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새 규정 도입으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설명과는 반대되는 주장이군요.
네, 새 규정으로 병약한 이민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를 포기해서 몸 상태가 나빠지면은 보건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민자들이 이민 신분 변경 신청이 거부될 것을 걱정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네, 이민 옹호단체들은요, 새 규정이 시행되면 많은 이민자가 건강보험뿐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을 포기하면서 이들의 생활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단체와 주정부가 이에 대한 소송을 낼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규정 시행 여부는 결국 연방법원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북부 지방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25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동해 0.5 내지 2m, 서해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 낮 최고는 33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1도. 강계도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2도, 최고 34도. 해주는 구름 많겠고 최저 25도, 최고 32도입니다. 개성은 구름 많고 최저 25도, 최고 34도입니다. 함흥입니다. 흐리고 최저 23도, 최고 29도. 장진,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5도. 해산,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0도, 최고 30도입니다. 선봉은 흐리고 최저 5도, 최고 19도. 원산도 흐리고 최저 25도, 최고 2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먼바다에서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한 군수과학자 103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주는 명령 제008호를 하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현역 군인으로 연구 분야에 복무하면서 최근 북한이 잇따라 시험 발사한 발사체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가장 높은 계급으로 진급한 인물은 전일호 상장과 김용환 소장입니다. 전일호 상장은 지난 2017년 화성-14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 시찰 수행 명단에 포함됐고 지난 10일 함흥 단거리 발사체 발사 현장에도 김 위원장 곁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대좌 12명, 상좌 32명, 중좌 29명 등이 이번 승진 인사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위해 영내 동맹 국가들과 협의 중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오늘 전화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실제 배치와 미사일의 운영 여부는 해당 국가 지도자들의 주권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톰슨 차관은 미사일 배치를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절차에서 내릴 결정을 동맹국들과 논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사거리 500km에서 5,500km까지 지상발사 미사일을 금지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공식 파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앞서 INF를 위반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서 러시아 정부도 조약 종료를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가능하면 수개월 내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아시아에 배치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잇따라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발급 등을 대폭 제한합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주택바우처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영주권이나 비자를 내주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 어제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36개월 기간의 공공지원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과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은 개별 사안으로 취급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1개월 동안 받았으면 2개월 수혜기간으로 산정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미 이민당국은 새롭게 바뀐 규정을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켄 쿠치넬리 이민국장 직무대행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규정은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제도가 미국에 오거나 미국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의 자립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수백만 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규정의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트위터에 초단위 시계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시간이 가고 있다.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가 만료돼가고 거셈 술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의 여행 금지도 끝나간다고 적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서 국무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세계 선두 테러 지원 국가라고 지적하고 그들의 해로운 행동과 테러 분자 대리인들에 대한 지원은 40여 년에 걸쳐 억대되지 않고 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한 2015년 핵합의라고 불리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오히려 제재 완화를 통해 이란 정권의 돈과 자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대 점거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던 홍콩 국제공항이 오늘까지 이틀째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항 당국은 오늘 오전 출발편 탑승 수속과 도착편 착륙을 재개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모든 출발편을 취소하는 등 정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층은 인터넷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모든 이용객이 가능한 빨리 현장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